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들린 자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교에 있었던 그 성만찬으로 인한 문제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어버린 것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면 뭐 그나마 이제 괜찮겠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굶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또 취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단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그 사람을 왜 배려하지 않느냐, 배려의 문제로 이렇게 이해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덕목, 교회로서의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이제 가진 자 이기심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물론 이게 뭐 이기심, 가진 자의 뭐 그렇게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자 이기심 이러면은 하나의 어떤 이제 윤리나 도덕의 문제로 그렇게 흘러갈 위험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서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의 말도 이제 크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되냐면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제 그들이 먹지 못해 배고픈 그런 일이 없도록 기다렸다가 같이 음식을 먹어라,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기다렸다 같이 함께 만찬을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베푸는 것이고 그게 교회다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뭐 음식 끝에 맘 상한다고요, 뭐 먹는 걸 가지고 지체하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도 배려해서 같이 먹자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지가 가져왔다고 지 먼저 먹어버리나, 너무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이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음식을,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음식을 먹을 때 예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과연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다렸다 같이 먹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지금의 교회도 식사할 때에 먼저 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점심 먹을 때 오면은 다 같이 모일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선착순이죠, 전부 다. 먼저 내려가서 접시 음식 담아가지고 먼저 먹어버리죠. 오늘 재직회인데 뭐 재직회 할 때도 재직 아닌 분들 먼저 내려가서 먹고 치웁니다. 뭐 재직회 아니더라도 주일마다 뭐 성가대 연습한다고 항상 늦게 식사를 할 성가대는 또 우리 먼저 먹어요. 어떨 때는 뭐 반찬이 부족해가지고 늦게 온 성가대는 모자라가지고 먹지 못한 경우도 제가 좀 봤고요. 또 저는 밥이 부족해가지고 햇반 사다가 또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음식을 함께 먹으라는 의미로 기다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식사는요 다 함께 모일 때까지 먹으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함께 수저 들고 먹도록 해야 되죠. 뭐 목사 기도한다든 해가지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조배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단지 음식을 왜 먼저 먹느냐.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단지 그걸 가지고서 어떤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왜 먼저 먹어. 그걸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가져온 만찬을 먼저 먹는 거기에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단지 왜 옆 사람을 배려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먹는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먹는 것에서 드러나는 죄의 속성, 그 속성을 보고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는 행동,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교회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걸 두고 교회다 이렇게 할 수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여기 은석 교회당에 모였다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관계로 모였다는 겁니다. 지금 주의 몸된 교회 관계로. 근데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그 신자라는 신분으로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 신분상으로 그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운명이 확정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그렇게 천국에 소속된 신자의 신분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걸 저울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소속된 신분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함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신자 된 것이고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의 몸이라는 그 관계로 들어가요. 주의 몸이라는 관계로. 그런데 대개 보면 천국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함께라는 관계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인데 그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관계인데 그 함께라는 의미를 모르고 교회로 모인다. 이렇게 하면서 나 개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안중이 없는 것이고 자기 가족 음식을 성만찬 한다는 것이 핑계로 먹어버리는 것이죠. 네가 못나 가난한 것이고 가난해서 음식을 못 가져온 걸 나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것이 의리 없이 왜 혼자 먹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함께란 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함께의 관계를 모른다. 그 앞에 10장 한번 살짝 펼쳐보십시오. 10장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이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성만찬을 한다. 주의 만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떡을 먹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 몸의 관계이다. 그런데 가져온 것을 먼저 먹는다는 것은 그 한 몸의 관계를 가리는 것이고 그게 주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10장에 다루어진 문제가 우상점 문제였지 않습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우상점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상점 문제도 이렇게 성만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답을 주고 있는데 그건 너희는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다. 우상죄를 먹는 게 죄는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먹을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은 다 함께 한 떡에 참여 형제인데 그 형제 중에 아직도 우상이나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걸 왜 염두에 안 두냐는 거예요. 함께인 것인데 그게 잘못된 거다. 함께라는 모르는 게 잘못된 거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는 너 개인을 위한 자유가 아닌 것이고 함께하는 관계 속의 자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우상됨을 얘기하면서 썩만찬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혼자 자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 자라는 것은 가령 구보하는데 내가 다름질 잘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열심히 달려가면 도착한다. 상 받을 줄 압니까? 욕 기가 먹습니다. 오히려 너 같은 놈은 전쟁 나고 혼자 도망칠 놈이다. 기합 받죠. 또 달리기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천천히 나중에 와라 해놓고 뛰어놓고 먼저 가버린다. 기합 받죠. 그것도. 너 같은 놈은 부상당한 전우 버리고 도망칠 놈이야 하면서 단체도 기합 받은 것은 또. 달리기를 못해도 좋으니까 함께 들어와라는 거죠. 나고잡시. 그게 군대예요. 함께 들어와라.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구원받는 관계에 있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칙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개인의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믿음의 구원인데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믿음은 내가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구원된 자들 모임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로 그걸 근거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방식으로 구원된 자들 오직 그들이 함께하는 게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 만약 한 개 있다면 살은 나누어집니다. 당신 얼만큼 했습니까? 나누어지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돈이란 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 은혜는 나누어지지를 않아요. 동일한 은혜 이렇게 모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함께 교회 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 내가 어떤 행함이 있든지 간에 그걸 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교회로 보시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만찬을 먼저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음식을 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져왔다. 이게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망각하고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또한 자기를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로 보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긍휼, 이걸 필요로 하지 않냐는 자. 그것이 만찬을 먼저 먹는 것에서 다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거, 이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몸과 피에 대한 죄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보십시다. 11장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 내용대로 우리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만찬 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려고 예의를 쓴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자기를 살피려고 예의를 씁니다. 내가 나를 살핀다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잠깐은 가능합니다. 잠깐은 내가 어떨까? 나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딴 얘기 나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자기를 살피는 일에 늘 실패한 존재입니다. 늘 잊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게 되어지면은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가 흘린 그 피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납니다. 그런 나로 남아야 돼요. 자기를 살폈을 때에. 한 것 없이 주의 피로 구원된 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공로가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면은.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면은요, 나에게서 남는 건 주의 은혜밖에 없어야 돼요. 오직 그것만 달랑 있을 수밖에 없어요. 봉사를 해도 주의 은혜로 한 것인 것이고, 헌금해도 뭘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날 살폈을 때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수요일 날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 다 마치고 이제 나서 돼지 수육하고, 수육은 제가 샀습니다. 수육하고 김치를 이제 먹는데 저한테 맛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맛없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뭐 쫓겨날 일이 있습니까? 맛없다고 했다가는 제 1년 동안 교회 김치 못 먹습니다. 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고생해가 김장을 했는데 맛없다. 그 수구가 짓밟히는 것이거든요. 내간 수구가. 김장 맛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도 예로 될 게 없어가지고. 김장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로 삽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해도 내 손으로 뭔가 해놓은 게 있으면요, 주의 은혜 사라져요. 사라지고 내가 한 일이 남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공로가 된단 말입니다. 내 손으로 한 게 있으면, 다시 말하지만 김장을 예로 들어 한 일이지 김장한 분들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겁이 나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뭔가 안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겁니다. 난 복음을 압니다. 난 예수를 압니다. 알긴 뭘 알아요.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안다고 했던 것도 가짜다. 이걸 알았을 때 진짜 알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가짜구나. 그게 진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했을 때에, 교회는요,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나눠버립니다. 복음을 아는 자, 모르는 자 나눠져요. 또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넌 어느 정도 알아, 나 이만큼 알아, 또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안다 해도 아직까지 확실히 아는 건 아니, 좀 더 배워야 돼, 이런 판단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난 압니다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나는 십자가도 알고 성찬의 의미도 알아. 난 다 알아. 그게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2주 전에 울산 나고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은퇴한 장로님에게 제가 축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께 축사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제 은퇴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솔직한 마음에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제 은퇴 날입니다. 그냥 주부가 했죠. 눈 한번 딱 뜨고 나면은 10년 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눈 뜨고 나면 드라마처럼. 제가 은퇴하는 날이 이 설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날이잖아요. 자유로워지는 날. 설교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제가 언젠가는 꿈까지 꿨는데요. 그 꿈에서요. 뭘 했냐면은 카페를 차려가지고 손님하고 커피를 탁 따라 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꿈까지 꿉니다, 제가. 제가 설교에서 그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다리긴 하지만은 설교가 싫다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8시 좀 넘어서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목요일까지는 저녁 10시, 9시 50분까지 있다 집에 갑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12시까지 앉아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의 다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이고 뭐 주보하는 다 그 시간이에요. 설교 준비하고 주보 그 한다는 게 결국 성경을 제가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을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나를 살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보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많죠.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목사가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만약 제가 은퇴하게 되면 지금 안 할 거면 지금처럼요. 뭐 그래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아예 성경에 손 놓기는 안 하겠지만은 뭐 주보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할 건데 지금처럼 성경을 막 생각하고 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게 조금 안 쉽긴 한데 그래도 설교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할 때하고 목사 이제 끝나고 그만뒀을 때하고 성경을 보고 제 자신 생각한 시간이 다르니까 사람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은퇴하고 성경 보고 생각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믿음이 달라질 것 같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달라지는 거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하는 지금이나 성경을 생각하는 지금의 시간이 저에게 많은 불구하고 좀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할 때나 목사 은퇴할 때나 가짜인 건 똑같아요. 안 달라져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목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사 은퇴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지금 가짜예요. 목사 하면서 제 가짜라는 걸 수시로 확인했을 때 그때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구분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제가 가짜이듯이 여러분도 가짜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가짜고 저도 가짜입니다. 그렇게 가짜끼리 모여가지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로 만난다는 거. 그게 제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진짜인 척 만나보십시다. 뭘 내놔야 됩니까? 내가 진짜인 증거를 내놔야 되죠, 서로가. 당신 목사 진짜입니까? 뭐 진짜 목사 내놔보세요. 신자 진짜입니까? 그럼 진짜 신자 증거를 내놔보세요. 그게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서로 가짜로 만나게 되면 내놓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가짜인데 가짜 증거 뭘 내놓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놓을 곳이 없는 자로 만나는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좋단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 좀 봉사 좀 한다 해가지고 야 저 믿음 좋네. 다른 사람 봉사 안 하고 뭐하노?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짜인데. 근데 서로가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한다고 생각된 사람들은 다 가짜처럼 보이는 거죠. 난 진짜고. 그게 현대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번뜩 생각난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나는 가짜다. 교회 표어 그게. 그래서 또 실패하는 교회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래 갈 것 같은데 내년에는 가로쳐가지고 나는 가짜다 또 집어넣을까 이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교회. 그런데 우리 속마음에는 실패하기 싫어가는 또 본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실패한 교회란 표현을 붙였다고 해서 뭔가 십자가를 아는 교회다운 교회인갑다. 그것도 가짜란 얘기예요. 나는 가짜다. 아무래도 제가 교회 표어 장명서를 하나 차려야 될까 싶어요. 손님 오지 않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항상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좀 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늘 드러나는 것은 아, 내가 거짓된 존재 가짜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은요. 진짜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진짜인 척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호박에 줄 그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이름 바꾼다고 호랑이 되냐. 그런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일도 많이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진짜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교회가 뭐 예배 분위기 좀 바꾸고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진짜 교회 되는 거 그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뭐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만 약하고 병들고 죽은 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짜로 드러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찬 가져와서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 그들 또한 병든 자고 죽은 자다. 거기에 해당 다 되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폈다면은 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죽은 자구나. 그게 자기를 살폈을 때에 알 수 있는 자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기를 살펴가지고 뭔가 내가 이런 분이 부족하구나. 그게 보여가지고 부종을 채우고 고쳐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 되려고 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은요. 수리 불가예요. 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게 되어지면은요 도무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수리 불가 상태, 폐품 그 상태로 죽게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 불가에 나 죽게 받으십니까 이거예요. 일어나도 받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폐차장 가면은 있는 게 뭡니까? 폐차장 가면은 안 가보셨어요? 폐차장 가면 폐차될 차들만 있죠. 거기에 폐차될 차들만 수리해서 쓸만한 차들은 정비소로 다 갑니다. 예수님은 정비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뭘 운영해요? 폐차장을 운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희한한 말 많이 나오네요. 폐차장 가면은 그 차를 어떤 기계 속에 놓고 압축을 해버리면 차 형태 사라지고 사각형 고철로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요. 폐차장 기능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교회예요. 제가 볼 때. 폐차장 역할. 아, 또 폐가 또 생각나네. 교회는 폐차장이다. 오늘 진짜 폐요. 다 적어 놓으세요. 교회는 폐차장이다. 교회가 폐차장이면은요,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은 뭡니까? 폐차될 차예요. 폐차예요. 폐차될 차. 폐차장에 들어온 차가 난 벤츠다, 난 뭐 페라리다, 페라리 차가 있는 거나 들어오는 기억인데, 그런 게 난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폐차장 들어와 놓고 난 벤츠야, 너. 넌 티코밖에 안 되네. 그러는 게 코미디죠. 교회가 그렇게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폐차장이 되어서 말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난 벤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그냥 고철덩으로 만들어버리는 일, 그걸 교회가 담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별소리 다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복음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예요. 그게 봉사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폐차장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유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피곤의 심신을 뭐 교회 와가지고 충전시키고 힘으로 돌아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충전시키고 뭐 기름 넣어가지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이 교회다. 아마 거의 다 교회를 그런 역할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티코는 티코 그대로 와요. 벤츠는 벤츠 그대로 와요. 그리고 벤츠는 티코를 안 기다립니다. 혼자 싹 가버리죠. 내가 너 갔냐? 이런 거예요. 그게 가짜란 증거예요. 근데 가짜인 걸 몰라요. 그게 가짜인데. 오늘 본문 31절 좀 봐보십시다. 우리가 우리를 살필쓰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살피면 결과가 뭘 하겠습니까? 난 가짜고 거짓된 존재고 죽음의 존재라는 것으로 판단될 것밖에 없어요. 이미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따로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우리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넌 죽음의 존재야. 넌 가짜야. 그렇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우리 자신을 가짜, 죽음의 존재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넌 진짜야.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고 해봐야 십자가 없이는 바른 판단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폐차장 들어온 벤츠가 는 벤츠다 큰 소리 치는 그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죠. 그렇게 죽게 판단받으면 우리야말로 지옥 갈 저주의 존재로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가짜다. 그러면 신앙에 있는 적에 있던 모든 게 거짓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저주의 존재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이 주께 받는 징계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판단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 받은 징계, 내가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십자가로 인해 판단받게 하는 것이고 가짜라는 게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짜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아, 나의 저주를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돈이 있든 인격이 좋든 신앙생활 잘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이 난 저주의 존재 가짜일 뿐입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가서 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피가 나의 전부인지.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죄인이지만은 세상과의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피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피 안에서. 폐차된 존재로. 그래서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는 다 같은 존재 그 뜻이에요. 넌 다 같은 존재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주의 몸과 피, 십자가 은혜를 가리는 짓들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드러내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하나도 주께 쓸모없는 것들. 오히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리고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자들. 그렇게 봐줄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걸 가지고 또 은혜를 가리려고 하는 게 우리죠.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고 다 알아들었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리고 있더라. 그게 나더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자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불만도 반발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으로 내가 가짜인 것을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어야 돼요. 그게 감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가짜로 인정하겠습니까? 성령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된 자들이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죄 가운데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리는 주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게 나. 제발 좀 자기를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그렇게 판단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구나. 그 생각에 여러분께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용서받을 게 없는 신자가 되려고 그래요. 죄 짓지 않은 신자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죄 무게를 자꾸 재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 죄가 더 큰가 판단하면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사는 걸 가지고 우울해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에 나와지는 것이죠. 그게 용서를 가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받을 게 없는 자로 죽게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을 일로만 가득한 자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용서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 심정으로 주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 뭐가 기준돼가지고 구별과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것인데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샀는가 이걸 분명히 하는 걸 의미해요. 주의 몸과 피로 나를 살피면 우리는 주의 용서 때문에 산다. 가짜인 내가 주의 용서 때문에 산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 그건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눈을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용서 때문에 사는 세계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지고 돈 때문에 사는 세상 오히려 그게 실감되고 그게 보이게 될 뿐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위선이다. 용서를 안다고 하는데 세상 보면서 돈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난 위선자구나, 난 거짓된 자였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도 내 걸 내놓을 곳이 없는 자, 그렇게 모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게 뭐 어떻단 얘기입니까? 그렇게 성경과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보고 있으면요, 그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세상 일이 눈에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늘 실패한 우리가 성공자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내놓게 되는 것은 주께로 받은 용서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용서의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내놓을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용서의 은혜. 그게 성령을 세워지는 참된 교회인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어딜 가나 진짜가 되라. 늘 그걸 진짜가 되라. 가짜 되 진짜가 되라. 이런 말밖에 없어요. 교인들은 호박에 줄구는 신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진짜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들이 모인 걸 교회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 가짜는 설 자리가 없죠. 결국 진짜라고 생각된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진화지를 아니한 것이고 거기에는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서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 신앙 안 좋은 사람을 좀 봐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어요. 진짜가 가짜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가짜로 모여지는 것. 그 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의 몸과 피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만 붙들리고 그 예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인한 그 용서, 그 용서가 우리 인생의 전부에서 존귀한 겁니다. 늘 깨달아가지는 것.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것, 용서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각자로 드러나는 그 가운데에서 좀 확실하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